오늘 성경을 성령 안에서 저술한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기의 얼굴이 눈물이 되어 흐른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기까지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 몰라요. 특별히 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구타를 하여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어찌하든지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그가 깊이 성령 안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관하여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안에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를 짓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나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지적인 그런 부분을 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혼을 주시어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의 존재이기도 하면서 지, 정, 의를 가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를, 하나님의 그런 본질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드시고 또 태어나게 하시며 그렇게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군의 주이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는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보이는 부분이나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얼마나 닮고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뉴스를 보고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체험해보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자비가 넘치나요? 세상에 상대방을 참 긍휼히 여기는 일들이 넘치나요? 아니면 너무나 무자비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냉혹한 그런 일들이 넘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엔 과연 어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한, 따분한 일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은 사실 무자비하고 냉혹하고 잔인한 일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숨쉬는 동안도, 한번 들숨 날숨을 쉬는 동안도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을 해쳐서 죽는 일들이, 1초에 수천 명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자비한 그런 시대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60대 노인께서 개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 목줄을 걸지 않고 산책을 한다고 한 40대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다가 그 개가 아이들이라도 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시작점이 되어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어르신께서 너무 격노하셔서 집에 들어가셔서 잡히는 것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들고 오셔가지고 그저 내 이놈하고 한번 내리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분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할 만큼 과연 그 40대의 그 중년 남성이 그 60대의 노인께 그날 맞아 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분이 그렇게 죽은 후 말미암아 과연 어떠한 유익이, 죄송하지만 어떠한 유익이 온 인류에,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무가치하고 너무나 허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자비하며 냉혹하며 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다고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움과 긍휼이 여기심이 무궁하다,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자비롭게 했다가 긍휼히 여겼다가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안되게 여기고 그랬다가 어느 날을 자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으로 냉혹함으로 대하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늘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자비와 무궁함을, 자비의 무궁함과 긍휼의 무궁함으로 인간들을 대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찌하여 오늘날 인간들은 자꾸만 무자비하고 냉혹하고 잔인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비호와 은어들, 사람을 비하하고 사람을 정말 내려뜨리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비어들, 속어들, 은어들, 그런 슬랭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심지어 한 민족의 말들이 그런 은어와 비속어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있다라는 보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도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롭지 못하다고 스스로를 판단하셨고 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곧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대로 여러분 심령에 그대로 새겨지어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그리고 그것이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격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자비와 긍휼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며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의 모습으로 되어지고 사라지고 이 세상의 온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이 넘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제 그 결혼식 준비하시고 그러느라고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저한테 자꾸 인사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만 인사하셔야 되는데 여러 번 인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쪽에. 아, 그래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계속 사람이 틀려 보이고요, 마음에 안 들고요, 꼴보기 싫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십 년을 산 아내이고 남편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집만 빼고. 우리 집만 빼고라니까 왜 웃으십니까?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온 그러한 친구 간에도 내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계속 마음에 안 들고 계속 마음이 편치 않게 되고 심지어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라서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이 무궁하시다는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워낙 그 본질이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이 되으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을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없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만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늘에서만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갑자기 어떤 성장한 성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이 땅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서 똑같은 우리 인간들의 성장의 과정들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고난과 모든 희로애락을 다 몸소 체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모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속속들이를 모르시면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을 잘 모르시면서 대충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저 대충의 사랑과 그저 어떤 동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빌 바를 모르는데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지를 모르는데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빌바를 대신 빌어주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체험하신 그 이후에 더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더 큰 자비로 더 큰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아날 길이 없습니다. 눈만 뜨면 죄짓고 눈만 뜨면 미워 눈만 뜨면 욕심 부리는데 어찌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 우리의 속속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남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자비함과 긍휼함이 넘치는 평화로운 시대가 평화로운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을 한번 보세요. 네, 역시 고운 눈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옆에 아내를 보세요. 쳐다보지도 않는 남편이 더 많습니다. 와이 제리미. 부부간의 눈조차 마주치기를 꺼려하는 이 무자비한 부부들이여, 회개할지어다. 너무 엄숙하게 말했나요? 러빙 카인드니스, 자비함. 러빙 카인드니스,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바로 그것이 자비입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식의 이러한 관계를 형성해가는 이 원리, 아무리 파도 아무리 파도 그 속에서 또 다른 그러한 사랑이, 정이 넘쳐나게 하는 바로 그것이 헤세드라는 것이요, 러빙 카인드네스라고 하는 것이요, 자비 혹은 인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런 러빙 카인드네스, 사랑과 깊은 배려가 넘쳐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장에 서지 않고 하나님처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 번쯤은 쉼을 가지시고 잠깐 멈추어 보시고, 저분이 왜 그랬을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의심하고 뭘 캐내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보다 나은 우리들의 관계를 위해서,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은 뭐였죠? 아, 좋다였어요. 심히 좋다, 보기에 너무 좋다, 이랬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처음 바라본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크게 따라해 보세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상대방을 이해하면 그 다음엔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축복하게 됩니다. 복을 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체험하세요.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때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고 그래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병든 자와 함께 아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며, 외로운 자와 함께 해주며, 심지어 생명을 바쳐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자비함이, 긍휼함이 있는지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만수 선교사님, 1971년도에 정말 한국의 선교 역사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던 그런 초기에 인도네시아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무슨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들이 어떤 큰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호롤단신 90% 이상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면서부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384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돌보시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보내신 김중훈 목사님도 얼마 안 있어서 또 별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한 민족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했기 때문에 384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한 개인이, 그것도 모슬렘이 90%나 되는 지역에서 40년 가까이 이룰 수 있었던 것, 이 위대한 일을 오늘날 우리도 시작해보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시간조차도 없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할 시간조차도 없고 헤아려볼 시간조차도 없이 나의 아픔과 나의 감정을 쏟아내기에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너무나 무자비하고 너무나 공격적이고 너무나 냉혹한 말과 행동을 서슴치 않고 발설하다, 정말 모두가 정말 살인미수범처럼 살아가는,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인미수범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주 격한 말을 썼습니다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라 했습니다. 이 바보야 말하고 욕한 것도 살인한 것이랍니다, 예수.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살인미수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미워하는데요, 뭐 다들 욕하는데 뭐 사람 거 그렇지 않습니까? 화나면 형제에게, 화나면 친척에게, 화나면 뭐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에게, 뭐 교육안에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이 너무 우스운 게 되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들려준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러고 삽니까? 라고 그냥 넘겨보면 되지만 바로 그것은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보야 한 것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정말 큰 범죄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이 시대가 불을 쉽게 품고 설사 품었으면 그것을 얼른 그것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한번 품은 붐을, 이 분을 너무 오래 담고 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분을 품으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분을 품으면요 뼈가 상한대요. 관절염 중에는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신경성 관절염이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말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충격을 많이 받고 분노가 넘쳐나게 되어지면은 이 몸속에 있는 우리들의 어떤 면역체가 정신이 획각 돕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뭔가 나쁜 균이 들어온 줄 알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들의 이 관절들, 이 관절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균들인 줄 알고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이균들이, 면역체들이 막 관절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관절들이 파손이 되고 걷지 못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신경성 관절염. 무엇을 품을 때? 분을 품을 때 우리의 뼈가 녹아내린다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뜻일까요? 분을 품으신다면 하나님만큼 분을 품을 만한 분이 없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선동한다고 그 말만 믿고 예수님을 정말 살인강도로,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죄인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분을 품을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원망할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원수갚기에 합당한 이유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하고 너무 먼 모습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첫걸음, 상대방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존재지만 생각도 하기 싫은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한번 이해해보시고 그분의 입장에 서시는 가운데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긍휼이 넘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긍휼이 넘친다는 이야기는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유 불쌍하네,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더라, 잡히는 대로 1달러든 5달러든 10달러든 홈리스 피플들에게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걸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여김이 바로 이런 걸까요? 세상이 말하는 긍휼, 세상이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좀 없어도 괜찮은 것, 나에게 조금 남는 것, 이런 거 좀 줘서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인지 몰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거 주고 잘 살게 해주고 뭐 이런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남는 것을 주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당신은 나만큼은 돼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수고스러우시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당신은 나만큼은 돼야 됩니다.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당신보다 난데? 이러지 마세요. 미국이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를 돕습니다. 그러면 그저 먹고 살 만큼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 나라도 우리나라만큼은 돼야 합니다 하고 도우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미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개인을 돕거나 한 민족을 돕거나 그 누구를 돕고자 할 때에 적어도 당신은 나만큼 돼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도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조부러운 마음, 날카로운 마음, 무정한 마음이 팔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더 넓게 생각하시고 더 넓게 베푸시고 더 깊게 이해하고 끝까지 후원하여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기까지 그러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수 없는 말씀과 무수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무궁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 아침마다 눈을 뜨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무한히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인격과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을 닮아 우리에게 이미 인쳐주신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대는 물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것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도 심어놓으신 자비함과 긍휼함을 무궁히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살만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